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59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주를 떠도는 암석이 종종 지구 대기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구 대기권에 진입한 암석들은 대개 폭발하고 불타버린 상태로 땅에 떨어지는데요. 이런 암석을 우리는 운석이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구의 70%가 물로 덮여 있어서 운석 대부분이 바다로 떨어진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전문기관이 아니면 운석이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1년 러시아 첼라빈스크 상공 23km 지점에서 폭발한 운석의 원래 크기는 18m, 그리고 무게는 약 10,00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만일 이 운석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떨어졌으면 추락한 지역을 완전하게 파괴했을 겁니다. 다행히 이 운석은 조각조각 났고 잔해 대부분이 첼라빈스크 호수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준비위원회 소속 음향 요원인 피에릭 미알레 씨는 운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주 지구에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운석이 지구 대기권에 들어오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터지는데 몇몇 관측소에서 그 소리를 녹음합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준비위원회는 핵실험 금지 조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감시하려고 세계 곳곳에 설치한 지진, 유압, 초음파, 그리고 방사능 감지기들을 관리합니다. 2000년과 2013년 사이에 위원회는 지구 대기에 진입한 대형 운석 26개가 폭발하는 강력한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B612재단은 운석 충돌을 감시하는 조직인데요. 일본 히로시마를 파괴했던 원자폭탄보다 강력한 운석이 적어도 4개가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운석은 폭발하면서 요란한 소리뿐만 아니라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훨씬 먼 거리까지 도달하는 초저주파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2013년 2월 첼랴빈스크에 떨어진 운석이 폭발하는 소리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준비위원회가 남극에서 운영하는 관측소에서도 녹음했습니다. 준비위원회 음향요원 미알레 씨는 관측소들이 4개에서 15개의 첨단 감지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They are called microbarometer because they are measuring micro fluctuations of the
대기 중에 발생하는 미세한 변동을 잡아낼 수 있어서 이런 장비들을 마이크로바로미터라고 부르는데 그냥 아주 커다란 마이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운석 폭발 가운데 일부는 감지한 뒤에 바로 운석 폭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힘들다고 미알레 씨는 지적합니다.
The first time we have this what was later called the superbolide of North Pacific.
가령 지난 2000년에 북태평양에 떨어진 운석 같은 경우에는 처음 몇 주 동안은 뭔지도 모르고 그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큰 일이 난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북태평양 상공에서 감지된 폭발음은 운석에서 나온 것이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위원회는 나사같이 운석을 추적하는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장차 전 세계에서 337개 관측소를 운영해 핵폭발과 대기 중에서 발생하는 대형 폭발음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던 기술 가운데 하나가 드디어 올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기술은 옥수수 속대와 밀 줄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쓰레기까지 원료로 만든다는데요.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최근에 거둔 쓰레기들이 파이버라이트사가 미국 버지니아주 남부에 세운 시험 공장으로 들어옵니다. 이 공장을 관리하는 랜디 가레시는 썩은 채소나 카드 놀이판 그리고 다른 쓰레기들이 이곳에서 훨씬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뀐다고 설명합니다.
What we're doing is taking a that was originally headed for a landfill.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매립지로 가야 할 것들을 가져와서 그 가운데 반 정도를 에탄올 같은 바이오 연료로 바꾸는 겁니다.
에탄올은 현재 미국 에너지에서 약 1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에탄올이 현재 주로 옥수수로 만들어지는 탓에 음식값이 올라간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더미를 거대한 압력솥에 넣고 처리하는 파이버라이트사 공장에서는 이런 비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That converts your paper, your cardboard,
쓰레기 속에 들어있는 종이나 카드 놀이판, 바나나 껍질, 그리고 모든 유기 섬유질을 모두 펄프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이 펄프로 연료를 만드는 거죠.
솥 안에서 준비를 쏘인 펄프는 대개 셀룰로스, 즉 섬유소 형태입니다. 그런데 적정한 환경에서 섬유소가 설탕이 되고 이 설탕이 다시 에탄올로 변환됩니다. 올해 몇몇 다른 공장도 옥수수 줄기와 밀집, 그리고 다른 작물에서 석유를 뽑아내 이를 에탄올로 변환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차에서 우리가 만든 연료를 쓸 겁니다.
지난 2007년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휘발유에 들어가는 에탄올 양을 늘리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연료를 장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무 조각이나 칩, 그리고 농업 쓰레기에서 에탄올을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또 농작물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화석연료보다 온실가스를 덜 배출합니다. 하지만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농경제학자 마두카나 씨는 섬유소로 에탄올을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설명합니다.
We know how to do that in a lab. It's the main problem is doing that.
우린 실험실에서 섬유소 에탄올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렴한 비용에 지속해서 대량 생산해내는 것이 문제였죠.
섬유소 에탄올 생산은 업체들이 기술적 문제와 씨름하는 통에 예상보다 훨씬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올해 2014년이 그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안에서 몇몇 차종만이 고농도 에탄올을 연료로 씁니다. 그래서 섬유소 에탄올 시장의 장래는 자동차 회사에 달렸다고 일리노이 대학교의 마두카나 씨는 전망합니다.
값싼 에탄올을 생산하기 시작하더라도 이 원료를 쓰는 자동차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 상식.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간이 화성에 적응하기 위한 모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토양이 화성과 비슷한 미국 하와이주에서 이 모의 실험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을 한다는 건가요?
네, 나사는 실험 장소에 면적이 30평 정도 되는 천막을 세우고 이곳에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7월까지 살게 했습니다. 나사는 실험 참가자들이 화성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가량 전자우편을 보내는데 20분이 걸리도록 했고 1인당 목욕 시간은 일주일에 단 8분뿐이고 밖에 나갈 땐 또 항상 우주복을 입도록 했는데요. 나사는 실험 참가자들의 기분과 인지 능력,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관찰하는데요. 참가자들은 화성에서 우주인들이 해야 할 작업인 3D 프린터로 의료 장비 만들기, 화성에 적합한 식물 기르기, 폐기물을 재활용해 도구 만들기 등을 수행합니다. 연구 책임자인 킴빈스테드 하와이대 정보 컴퓨터학과 교수는 언론과의 회견에서 실험 참가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4개월 동안 어떻게 스트레스를 이겨내는지 또 이런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3년 전에도 러시아가 이와 비슷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남자 6명이 모형 우주선 안에서 520일 동안 생활하는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수면의 질이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신체 활동이 둔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성에 다녀오려면 우주에서 오래 머물러야 하는데 아무래도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우주에서는 인간을 끌어당기는 힘이 줄어서 피가 머리 쪽으로 쏠립니다. 이 상태로 장기간 우주에서 지내다가 지구로 돌아오면 피가 다리 쪽으로 몰리면서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주에 오래 있으면 근력이 약해져서 우주인들은 매일 일정 시간을 뛰어야 합니다. 또 뼈에서 칼슘이 한 달 평균 1%씩 줄어들어 골다공증 위험이나 우주에 떠다니는 우주 입자나 방사선에 노출돼 암과 치매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 적응 모의 실험을 시작했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태양계에서 기압이나 온도 등을 생각하면 화성은 지구 외에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인데요. 지구에서 화성을 왕복하는 데는 52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